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놀라운 신분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2장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별반 큰 변화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족속도 아니었고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소유된 백성들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가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다, 거류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냐를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태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거류민, 행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류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역적인 의미에서 이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행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류민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 땅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체성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와 이 거류민, 행인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 변화된 신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영적인 내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가 바로 신앙생활의 스타트 포인트라고 스타팅 포인트라고 출발점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나그네와 거류민 행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식하고 내 자신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님과 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것은 소극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뿌리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 근본적인 행위 이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욕구들이 와서 그것이 결국 행위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육체 정욕을 먼저 죄의 뿌리조차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본 우리의 마음의 그런 자세와 뿌리들. 육체의 정욕, 영어로 보면 sinful desire라고 합니다. 그런 죄악된 그런 욕구들, 욕망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만 짓게 하는 것,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죄 저런 죄 짓지만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겉의 그런 어떤 모습이고 모양이지만 그 겉에 보여지는 그 죄의 모양 이전에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그 죄악은 끊임없이 그런 욕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좋아하고 또한 즐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의 내면에 이 잠재해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러한 죄를 근절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죄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의 정욕을 제외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 가지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이 이기든지 육의 싸움이든지 누구든지 이기는 가운데 이기는 자가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힘이 있으면 영이 나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율법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정욕의 그런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육체 정욕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육체 정욕으로 인해 생겨지는 파생되어지는 모든 취약은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이 육체 정욕을 그냥 방관하고 무시해버리면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을 거스린다고 합니다. 육체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정욕 바로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취약된 정욕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피폐해지고 결국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며 제어하며 그 우리의 그런 영혼을 피폐시키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그네와 행인, 거류명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은 12절에 나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본다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악행한다고 비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방과 비평과 악평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악행과 비방거리들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암만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정을 하진 않아요. 계속적인 비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 말들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갖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은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신자, 뭐 다른 여러 종파들, 모슬렘들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갖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그 삶의 목표가 또한 나그네와 행인과 거류민의 그런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산다라고 13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복하는 대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복을 해야 되느냐? 인간에서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순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순복한다. 사람은 순복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순종하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른 말일까요? 성경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게 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방백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같은 거지만은 누구에게 순복하냐 하면은 제도를 순복하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순복을 하는데 왕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백. 그 당시 이 방백은 거버너입니다. 총리입니다. 그 나라를 관할하는 그런 그런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을 말하고 있어요. 순복하는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순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순복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순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를 순복한다. 제도를 순복한다. 여러분 이 제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고 근거 있는 제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한 40년에서 6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들었던 왕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 당시에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제도를 개혁하고 뜯어고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가 있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 당시의 삶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잘못됐다고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고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개혁의 그런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 위정자들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고 잘못된 그 현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한국에서 현실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현실의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하고 현실의 제도가 잘못됐다 하고 비평하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제도를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을 왕이 아닌 지금 위정자 바로 대통령한테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대통령 욕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순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까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하는데 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당시의 왕 AD 40년에서 60년 정도의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이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했던 왕은 네로 황제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잔악 무도한 사악한 왕 바로 네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네로 왕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그건 인간이 세운 제도고 그 인간의 제도를 관할하는 왕을 네로 황제 잔인한 그 왕한테 순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리더한테 순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독이나 그런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순복하되 그 대상이 잔악무도한 네로 황제한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제도를 순복해야 되고 위에 있는 그 제도 위에 있는 왕을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백에게 그 당시에 그런 방백 위정자들이 뭐 포상하는 일, 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못하는 사람들은 징벌하는 일반적인 그런 위정자들에게도 또한 어떻게 하냐면은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일반 위정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순복의 대상이 넓혀지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순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복이라는 건 순복의 대상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단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대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복을,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13절에는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말하고 계세요. For the sake of God, for the sak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 참 순종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성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이 주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심지어는 사악한 네로 황제한테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그 네로 황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로 황제나 그런 방백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세워진 그런 제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정자에게도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질서나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 순복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순복할 때 위정자들에게 순복하고 방백이나 왕에게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선행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곧 선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사악한 정치인들에게, 네로 황제에게, 나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무자비한 그러한 위정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행이다. 그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나 이런 비방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퍼져나가는 것, 복음을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의 말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복하기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실은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주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서미션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복의 삶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는 바로 그러한 위정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권위는, 인간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을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결국 제도를 인간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분명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데 자유인으로서 악을 가리우는데, 여러분 악을 가리운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죄악을 가리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죄악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그 죄를 말하기보다는 그 죄를 지지 않았다고 그 죄악을 가리우는 경우가 많아요.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솔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악을 커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을 가리우는 것, 솔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쓰여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범위에서, 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드려야 됩니다. 그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자유가 있지만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우리는 자유인이었지만 종들이었어요. 왜 종이었습니까? 죄의 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자입니다. 자유가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유가 없었고 자유를 상실한 그런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받은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오히려 이제는 자유자가 아닌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할 때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다운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유가 없어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그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분께 순복하며 나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순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종처럼 주님 저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참다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오늘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여기서 아는 것처럼 이 무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같은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를 말하고 있어요. 왕을 공경하라는 것은 그 당시 시저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날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심지어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시저 황제 같은 사람까지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순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인으로서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해서 주님 앞에서의 그러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